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1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1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무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무리는 르신이며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주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옵시고 최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독자들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한 부족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주께서 원하시던 뜻들을 잘 드러내어 주의 계시의 말씀에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혀지고 우리의 상황이 주의 말씀으로 해독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건으로 성령으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생물학적 원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도마뱀이나 혹은 어떤 특정 식물들은 수컷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새끼를 낳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보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등동물들에게서 수컷의 도움 없이 새끼를 낳게 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야 우리는 남자의 도움 없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생물학적 현상 안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이 과정 안에서 만약에 그 구원자가 우리가 또 생육하는 방식대로 남자와 여자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인성을 취하게 된다면 그 구원자 역시 죄성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에 결코 그 구원자는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입기 위해서는 보편적 방식,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보다 더 획기적인 방식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자주 이 사실을 고백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근간이요 핵심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이사야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본래 이사야서는 제가 올해 초부터 주일 밤에 강의를 하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지난 주일 밤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10절 이후에 이 내용이 예수로서의 탄생 사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주께서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 전에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아수르가 남진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강대국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자 그 당시 군소국가들은 자신들의 독자적 힘만으로는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라들로 서로 약속을 맺고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공격을 방어하려고 노력을 했지요. 그런 과정 안에서 아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수리아라고 부르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군소국가들 중에서도 맹주 역할을 했던 국가였기 때문에 이 아람이 북쪽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러나 두 국가만으로는 이 강대국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람왕 르신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동맹을 맺고 남쪽까지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남쪽 유다왕이었던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기로 마음을 먹고 내적으로는 잘 군비를 증강하고 또 모든 단속을 잘해서 전쟁을 대비하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아수르와 손을 잡고 이 모든 난국을 타개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하스 왕이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예루살렘을 쳐내려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쳐내려왔을 때 아하스 왕, 아하스의 아버지였던 요담이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12만 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북이스라엘 아람과 동맹을 해서 자신을 쳐들어온다는 소식은 그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스알 야숩,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사야의 아들과 함께 아하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와 스알 야숩이 함께 간 것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고 스알 야숩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와 그 다음에 스알 야숩이 간 것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런 상 가운데 있긴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 왕을 수년 내에 그들을 다 허물어드릴 것이니 더 이상 그들을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면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이런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오늘 이제 10절 이하에서 아주 거짓된 방식으로 자신의 불신을 드러내었습니다. 네가 믿으면 경고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지만 아스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기대보다 오히려 세상 왕국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컸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지요. 그러면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구원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나타낸과 동시에 약해진 아하스의 믿음을 강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사사 기도원의 경우에 징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조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들어주셨죠? 처음에 기도원은 어떻게 요구를 했습니까?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다음에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구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좀 쉽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달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나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랬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것은 빨리 갈 수 있지만 해 그림자가 뒤로 가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어려운 쪽이었던 이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는데 하나님께 그 징조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경우에는 아하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하스한테 징조를 구하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한계를 지워주지 아니하시고 높은 곳에 구하든지 깊은 데서 구하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높은 데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했으니까 어떤 정도의 징조도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태양을 없애주십시오라는 이 요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깊은 데서 구하라고 말했으니 깊은 바위 같은 곳에서 물이 터져나오도록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거의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야스의 믿음을 돕도록 하시기 위해서 네가 무엇인지 제시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백지 수표를 그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런 획기적인 제의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어떻게 보이죠? 마사에서 너희가 나를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모세가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 권면의 말씀에 따르면 아하스의 행동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처럼 보이죠? 부모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평소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꾀병을 부리면서 내 부모가 나를 돌아보나 돌아보지 않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아하스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 기대와 신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표정이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은 경건한 대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13절 이후에 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보면 이것은 결코 믿음의 대답,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의 대답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만군의 하나님 대신에 이미 그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이 아수르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아하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증명하지요. 민수기를 읽어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복을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복을 하는 내용이 다르지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다른 것을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평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높은 성벽이 필요하고 오늘날 말하면 탱크 같은 철병과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건장한 군이 필요하다라고는 이 세상의 권력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가나안 족속은 도무지 허물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사실을 바라보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런 사실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들도 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을 쳐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스는 전자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아스의 대답,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아스의 대답은 자신의 불신앙을 가리는 관계요, 자신의 불신앙을 거치례로 위장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 아스의 불신앙을 마치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괴롭게 하다라는 이 말을 인내를 시험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이 아스의 불신앙과 빈정거림을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의 불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인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함락되게 될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믿음을 북돋아주시기 위해서 네가 어떤 표적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 표적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불신앙을 드러내는 그 사람에게 이제는 마지막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지 못한 바로 이 아하스에게 그러면 네가 나한테 징조를 구하지 않는데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말씀하신 징조가 우리가 잘 아는 보라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내가 너의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가시적 표적이 무엇이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사람이 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나 잘 알지요. 마태복음 1장에서 이 본문을 인용해서 마리아가 요셉 없이 비록 약혼을 하긴 했지만 성적 관계를 갖지 않은 채 처녀의 상태에서 아들을 낳은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성취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하스에게 표적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하스가 살았을 때 표적을 줘야 그 표적이 아하스에게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700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7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날 그 일이 어떻게 아하스에게 표적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아하스에게 주어진 징조가 단지 아하스 한 개인에게 주어진 표적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1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윗의 집이요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 하 7장에서 우리는 집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죠. 이 집은 우리가 사는 집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다윗 왕조, 다윗 가문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서 너희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하스 한 사람을 염두에 둔 표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죠. 너희가 라고 이야기해서 다윗 가문 전체를 염두에 둔 이스라엘 전체를 염두에 둔 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원리를 살펴봤는데요. 6장으로 가보시면 6장 5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미로다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랬지요. 결국 이사야만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불신앙에 대한 표적은 아산 개인을 겨냥한 표적만이 아니라 불신앙의 세대로 대표된 때는 아스에게 주어진 이 표적은 사실은 불신앙의 세대 전체에게 주어진 표적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는 이 표적은 아스에게도 표적이 된과 동시에 불신앙의 세대 사람들에게도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는 이 말씀이 표적이 또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성경 퀴즈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임마누까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고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본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처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은 내쫓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 처소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에 대한 표적이요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할 때 그 거하시매라는 말은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회막을 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오신 것은 구약적 방식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 초소인 회막을 우리 가운데 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인생들에게 대한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였고 그리고 약속의 백성들한테 항상 주시는 약속의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등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고 야곱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고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네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혜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었고 본래 인생들과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그 내용은 창세기 6장 3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생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살만 가고 있다는 뜻만이 아니라 지극히 육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인생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그러면 구약시대는 없었느냐 하면 구약시대에도 그 약속은 있었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는 방식이든지 그 다음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런 포로로 살펴간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방식이든지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보시면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누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세 명이었는데 보니까 네 명이었죠. 바로 그가 성신하시기 전에 제위신 그리스도로는 이해합니다. 이런 것처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즉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심으로 실행이 된 것이지, 그 이전에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실행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아하스의 불신앙으로 대표되는 인생의 불신앙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들의 불신앙을 내가 극복하고서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 사건이 바로 제2위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아하스가 믿으라, 그래야면 구원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했지만 불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범죄함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릴 때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셨고 또 불특정 다수들에게 전도자의 복음을 전하고 그토록 귀를 막고 그토록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말씀으로 다가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신앙하는 인생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겠다라는 이 약속을 역사 가운데 이루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로서의 동정녀 탄생 사건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의 목적은 반역하여 심판받는 이스라엘 중에 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불신앙과 불신종을 일관할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을 그냥 내팽개치지 않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이 바로 성육신 사건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군과 자비의 손길을 베풀고 있음에 대한 증거라고 말해요. 물론 그 어간에 이런 불신앙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으로 사로잡혀가는 일이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은혜를 사실은 누리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켜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망해버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서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흑암의 시대에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고 계시는, 400년이나 되는 암흑기를 통과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동정녀 탄생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정녀 탄생 사건은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시므온이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지요. 결례 기간이 되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죠.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대주제시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나이다 라고 찬송을 하고 난 다음 축복을 하면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게만 만드는 표적이 아니고 망하게도 하는 표적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입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받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일관하느냐에 따라서 흥함과 패망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되는 이 구원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유례 없는 혹독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15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앗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성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성년식을 하게 되느냐라고 할 때 보통 12살 때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아이가 성년이 되었을 때 뭘 먹는다고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엉긴 젖과 꿀을 먹는 존재가 도대체 누굽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 꿀을 먹는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복음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런 음식을 드셨다라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냥 언뜻 생각하니까 젖과 꿀 하니까 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어떤 복인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땅이 황폐해져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야생 음식을 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혹독한 전쟁 심판이 임해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평화로운 상태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리하여 자연적인 야생 식물에 의지해서만 생명을 이어가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15절 말씀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그때 무언가 깨달았을 법한 그때 참담한 심판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이가 이르기 전에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낸다고요? 앗수르 왕을 보내서 앗수르가 누굽니까? 아하스가 그토록 의지했던 사람이죠. 그토록 의지했던 앗수르 왕에 의해서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자를 다루시는 방식을 잘 보십시오. 우리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고 우리를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이것은 그래도 나에게 위기 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을만하다. 이것은 내가 기댈 만한 무엇이다. 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든지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예언은 700년 후에 성취될 예언이고 15절 이하의 내용은 이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취될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누구한테? 앗수르에게 망하지요? 그리고 앗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오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은 7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이고 그 다음에 15절 이하의 내용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일어날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과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내용이 함께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어나가시면 이런 식의 진술들은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를 찾아놓으셨으니까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1절 부터 4절을 보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지만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것은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새 줄기에 산 싹이 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지식과 유아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는 이야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보혜사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6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미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등등 그 다음에 8절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장난을 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초림 때 사건이라기보다 예수님께서 재림 때 일어날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샬롬의 상태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나가시면 이처럼 이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함께 한 평면에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대해서 함께 동시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15절부터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기까지는 자연적인 것만으로 생존할 수밖에 없는 유례 없는 혹독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하고 맙니다. 페르시아에 헬라에 로마에서 압제를 당하고 마는 그런 상 가운데 700년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너희들은 다 망해버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미 신명기 27장, 28장, 31장, 2장에서 이미 그들이 망해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 사실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해서 망해버리는 이 과정은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도리를 깨닫게 될 때 보편적 신자들이 누리게 되는 통과하게 되는 그 과정이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한 절망인 것입니다. 세례문답 교육을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묻는 질문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절망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빼놓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절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나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그 약속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는 바로 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이사를 보내서 이런 약속을 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거부했습니다. 굳게 믿으면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징조를 구하라. 높은 데서 구하든지 깊은 데서 구하든지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징조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는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7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실제로 마리아의 몸에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약 예언의 성취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내용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그토록 불신앙했던 아하스에게 다시 하나님은 그렇지만 한번 징조를 구해보라 그랬죠. 그렇죠?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징조를 구하라는 말은. 그런데 아하스는 그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근본적으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불신앙은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 믿음이 없었습니다. 뭐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 본들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더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 같았거든요. 아하스는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자기 사람으로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애를 썼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죠? 철저히 이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의에 대해서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 말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겼다는 이야기죠.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은 아수르와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아람왕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데 그들의 그 공격을 방어하는 그 일에 있는 것이지 뭐 하나님 믿고 신뢰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마음에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제가 더 똑똑합니다. 제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아주 이성적인 사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곧바로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나를 믿으라고 말했지만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징조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다시 징조를 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칼빈은 재미있게 이 내용에서 책망의 원리를 찾았어요. 어떻게 신자들이 상호 책망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 당장 책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늦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요리 문답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것에 대해서 칼빈은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너그러우신지요. 이처럼 불신하로 일관하는 아하스에게 내가 그러면 너한테 제의한다.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징조를 주겠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하스의 불신하로 인한 거절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적을 주시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표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근거가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변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나에게 기댈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모든 기대가 다 사라질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은 누구한테 주어지는가 하면 죄인에게 주어집니다. 이 약속은 죄인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이런 죄인인 나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인간의 불신앙과 배척과 배역과 배도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인류를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는 그 과정 안에서 인간의 불신앙은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했음에도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기대를 접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기대를 접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저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위장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증한 이런 불신앙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표적으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상담을 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는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적 목회자들 앞에서는 자신의 속사정을 다 드러내기 때문이죠.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고민거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다루시는 방식은 처음에는 어떻게 다루세요? 신사적으로 다루십니다. 몇 번 해보다가 급작스럽게 화를 내는 방식으로 다루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계속해서 경고하고 또 징계를 하시고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끝까지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카드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마지막 카드가 믿음에서 결국은 떠나버리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멸망 상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한 표징과 동시에 불신앙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실 것에 대한 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어떻게 주어졌죠? 불신앙했기 때문에 주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냥 나를 믿고 신뢰하라고 했을 때 그냥 믿고 신뢰했으면 물론 뭐 그런 일, 그런 것을 우리가 상정하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마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죠.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그런데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갖지 않았을 때 결국은 이 약속이 주어졌고 이 약속이 주어질 때 심판 예언과 함께 주어졌다는 것은 이것이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구원의 증거될 수 있지만 끝까지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심판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 얻을 자도 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여 망할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였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부르시고 여러분들 부모를 통해서 부르시고 여러분들 곁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신앙의 동지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계속 부르심의 요구 앞에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믿어라. 그리하여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리라는 그 말씀을 했지만 아하스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짓밟았던 것처럼 지금도 아주 완고한 마음, 자기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이성적 사고를 한다, 내 앞가림은 내가 한다 하는 이런 높아진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을 아주 이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일처럼 치부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범죄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역사 가운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만 하고 그냥 사시다가 그냥 가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예수를 통해서 좋은 사람의 모본을 볼 수는 있었겠지만 우리가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인간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장 위대한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더 이상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주셔야 되겠습니까? 꿈에 나타나 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그 요구를 들어주셔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가장 극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난 죄인들을 향한 그 불신앙하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후 통첩, 하나님의 사랑의 최후 메시지는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참으로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믿고 기대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인지 몰라요. 12월 25일 날이 실제로 나신 날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 예수님의 생일 그런 말은 다 헛된 말입니다. 예수님은 또 생일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이 되신 사건이죠. 그분의 존재는 본래부터 계셨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셨는데 또 한 번 오세요. 그게 재림이죠. 우리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현실을 판단한 것이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 안에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탄감사예배 때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믿음을 드러낸 게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믿으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는 이 은혜로운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삶의 수단을 믿지 마시고,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이해하시고 주께서 하게 하시면 하리라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셔서 참으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평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되새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도 더러운 존재와 함께하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친구와 함께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악한 인생들의 몸 안으로 들어오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써주시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다 삼으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금욕적인 방식이나 혹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 이루신 속죄의 은혜를 믿음으로 신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라고 하였지만 알량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봉을 판단했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줍자는 인간의 생각으로 주의 복음의 도리를 헤아리거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치부하고 거짓으로 치부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참으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과 믿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도움은 주께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평생 하면서 그렇게 주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